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를 삼고고자 시간을 내어 모였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옵시되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 주께서 베푸신 생명의 생명됨을 깨달아 알므로 영생의 소유자여 천국을 기업받은 자의 그 기쁨과 복락이 얼마나 지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신앙의 순례의 길을 온전하며 견고하며 희락 가운데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할 것을 깨달아가는 주의 조명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눠준 오늘 새로 나온 거 받으셨어요? 네. 지난 시간 남은 분하고 오늘 나눠드린 거하고 오늘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뒤에 가서 얼른 좀 받아오세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받은 유인물 둘째 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나오는 제목이 뭐죠? 중간상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상태. 그 중간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사는 삶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생과 영벌의 삶이 있겠죠? 그 영생과 영벌의 삶, 그 중간에 있는 삶을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나고 나면 우찌 될 것인가, 그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중간 상태가 되어지죠. 주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고 악인에게 영벌을 베푸시는 그 최후가 오기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중간 상태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먼저 중간 상태 논하기 전에 첫째 질문, 인간의 영혼은 불멸인가? 대답은 무엇이죠? 인간 영혼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의해서 불멸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질문, 죽은 후 부활하기까지, 그러면 즉 중간 상태 동안이라는 게 되죠.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죽고 새와 새 땅이 있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걸 경험할 텐데, 죽은 이후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 중간 상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 사이에 큰 견해 차이가 있죠. 캐톨릭은 어떤 견해가 있냐면 연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옥설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주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주의 낙원에 이르기 전에, 주의 재림하기 이전에 낙원이 있는데, 그 패러다이스가 있는데, 그 낙원에 이르기 가기 전에 결국 중간 상태로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의 정화를 겪은 이후에 비로소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중간 연옥설이 곧 이제 중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제 그것을 부정하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엔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왜 연옥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고안해냈냐면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캐톨릭에서 정경 외에 쓰고 있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 위경은 거짓 정경인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꾸며졌으나 거의 신뢰할 수 없는 거짓된 것으로 판정된 것은 이제 위경이라 하고 외경은 그 외국할 때 외자예요. 정경 성경 외 정경 외에 이 정경은 성경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거 외에 이제 외경이라는 것이 있죠. 정경 위에 이외에 정경적인 권위는 갖지 않지만 그러나 존경의 마음으로 읽어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당하다 싶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싶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경이죠.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가운데서 연옥서를 지지해 주는 듯한 몇 구절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연옥서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중세 때 이제 외경의 기초에서 각종 이제 그 잡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경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될 수 없는 정경의 내용의 일관성에 충돌되어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교리들이 외경에서 많이 뽑아져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중세 천년 기간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에 이제 정화를 일으키는데 종교개혁 시에 정화는 두 가지 관점. 첫째는 도덕적 정화죠. 교회가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해서 이제 그 감독들과 주교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놓고 이제 그 임의로 자신을 놓고 이제 그거를 그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고 교직을 물려주고 또 아무튼 뭐 부패상이 이런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 도덕적 정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 정화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전통의 이름으로 방자에 해왔던 모든 그 부정적인 것을 걷어내자 싶어서 교리적 정화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옥설에 대한 이제 부정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그걸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중간 상태의 개념이 뭐냐면 연옥설이 중간 상태라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에서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된 상태가 중간 상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죽어서 육체적으로 이 땅의 삶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질 그 영광된 순간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영혼의 상태로 깨어서 누려지게 된 낙원의 상태가 중간 상태예요. 그것이 이제 개신교가 이해하기는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적인 개념은 뭐예요? 개신교 중간 상태 뭡니까? 그러면 낙원이요? 몸은 없은 영혼 상태로 그다음에 뭐다? 깨어있다.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낙원에 이른 것이며 영혼으로 있고 깨어있다. 이 세 가지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 연옥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그 자료 바로 신자는 누구에게 함께 거하여 주님과 함께 거한다. 그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근거들을 몇 개 살펴보면 첫째 구약에 보게 되면 이를 읽어보세요. 구약 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회도 같이 읽자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회도 인간이 스올이라고 불리우는 죽음의 영역에서 계속 존재한다. 스올이라는 단어로 우리말은 이제 음부라고 번역됩니다. 뭐라고요? 음부. 이 스올은 이제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이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음부라고 불리는 그 성경의 구약적인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째가 이제 창세기 37장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의 죽음 막내 누구죠? 베냐민인가요? 예, 베냐민 죽었다는 이제 애굽에서 베냐민 이제 끌려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할 때 자기가 아들을 가리라, 나도 따라 죽겠다 할 때의 표현을 이제 음부란 말을 써요.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만일 재난이 그 몸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힘으로 슬퍼 울게 되며 내가 음부로 내려가게 너희가 나를 음부로 내려가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음부가 이제 스울의 번역인데 죽은 자의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첫 번째 죽은 자의 영역이 따로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4편 시에서 14편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14편 7절을 열어보세요. 시편 14편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부분 14편 7절이 맞나? 이거 아니에요. 잘못 적어놨어요. 아니고 인쇄 구호 살피사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아마 그 글을 옮겼으면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죽어 흩어져 그 뼈가 그 뼈를 스올의 옥에 뿌릴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이건 왜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적어놓고 뒤에 확인을 안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죽어 그 뼈를 가루로 내어 부수어 스올의 어구에 뿌린다라는 식의 구절인데 그 스올의 어구에 뿌린다는 말은 스올은 음부여 죽은 자의 영역이라면 죽은 자의 영역에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스올은 뭐 어떤 의미를 가리켜요? 무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올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의 영역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죽은 자가 처하고 있는 무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무덤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게 되는 죽은 자의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 번째 뭐죠? 어떤 이는 스올이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형벌의 장소 혹은 지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 구약의 스올이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스올이 죽은 자의 영역이요 무덤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대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이를 묶어서 뭐라고 번역하면 무슨 뜻을 이해하면 제일 무난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죽은 자의 영역을 이해하자. 이제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 죽은 자의 영역 속에 형벌과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을 더할 수 있는 형벌의 장소로서의 개념이 더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불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의인도 스올에 들어가고 악인도 스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스올이라는 구약적인 표현 즉 음부라는 구약의 표현들은 여러분 성경 읽다 구약 속에서 음부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음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 이렇게 이제 특정한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고 의인이건 악인이건 누구나 죽은 다음에 거하게 있게 되는 어떤 중간 상태적 상태를 일반적으로 말해서 음부다 혹은 죽은 자의 영역이다 죽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5절 보세요. 이거는 잘 아마 프린트 저기 타이핑하면서 제대로 했겠죠. 55편 15절을 보게 되면 사망이 홀연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 홀연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간다. 이때 음부란 것은 죽은 자의 영역이죠. 죽은 자의 영역으로 내려갈 터인데 사망이 임함으로 죽은 자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산채로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얘기 드린 거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쪽 맨 밑에 보게 되면 사망과 스올이 평행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왜 산채로운 말이 덧붙여 있을까.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니까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런 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음부라는 것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산채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각각 열어놨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수월, 즉 번역인 음부가 아까 말했던 음부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 형벌의 장소의 개념은 없거든요. 형벌의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음부가 형벌의 장소다라고 꼭 못바가 해석하면서 산채로라는 말을 의식이 깨어서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음부에 대한 사용에 비추어 조금 과장되거나 좀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이거를 옛날 그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의 지도권에 도전하여 당을 일으켜 분열시키고 도전한 적이 있었죠. 민수기 16장 보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결국 여호와 총회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모세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에 대한 예표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의미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여 교회 머리 된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확립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 즉 모세는 지도자여 아론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제도에 기초한 영적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의 왕권의 지도성에 도전했던 그 아로 어저 지금 고라의 일당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 하시죠. 그럴 때에 고라를 벌 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떻게 산채로 삼켜 버렸죠. 땅이 갈라져 고라를 산채로 음부가 삼켜 버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채로 음부가 그 일당을 삼켜 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편 55편 15절도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구약적 의미에서 음부는 일단 죽은 자의 영역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쪽을 가보죠. 3쪽 가보면 두 번째 구약에서도 죽음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차별이 구별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7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죠.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 여기는 분명 악인과 의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영적 성격의 차별성을 설명해 놓고 있죠. 14절은 만몬을 섬기는 자죠. 만몬, 즉 바알을 섬기는 자와 같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재물을 섬기든가 하나님 섬기라 하시는 말씀으로 나누셨던 영적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속하지 못한 자들의 삶의 성질을 14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15절에 하나님 속한 의인, 하나님 섬기는 자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표현하기를 의로운 중에, 이 의로운 중은 이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의죠. 자기 행위적 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행위적 의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도 전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선취라고 그래요. 그 후에 있을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미리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는 사건도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회복이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 그래서 다시 음부에 내려간 자에 있어서 의인에게 누려지는 상태가 악인 상태와는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그 73편을 가보면 73편에 가게 되면 이제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모습이 나와요. 73편은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구조를 다 집어넣고 그 신학,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신앙 실존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가 없죠. 이제 역사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 신자가 인생 속에서 주의 은혜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 실존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그대로 아주 한 시편 속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 이걸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한번 보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넣으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음부에 미쳤을 때 죽음 이후에 의인과 악인에게 어떤 상대적 차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죠. 죽은 자의 영역을 누구나 다 간다. 수호란 말로 표현했죠. 음부라는 말로 죽은 자의 영역에 누구나 다 가는데 그 죽은 자의 영역 안에서 음부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은 의인과 악인의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부란 말은 그 자체로 지옥의 형벌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음부라는 죽은 자 영역 안에서의 차별성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별성을 다른 구절로 이렇게 보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악인에게 있어서의 차별성,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넣으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라는 말로 악인의 결국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반해서 결국 의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경우는 25절, 24절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기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 위해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을 것이며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삼을 자가 없겠었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17절 올라가서 한마디 요약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에게 누려지는 중간 상태적 영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 구약 안에서도 죽은 자의 중간적 상황 속에서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신약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삼쪽 신약 같이 읽어보면 신약 밑에 나온 말 시작. 구약과 같이 죽은 후에 멸절되지 않고 음부나 낙원, 아브라함의 가슴이라고 불리는 축복의 장 속에서 계속 존재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데스는 스올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속에서는 스올을 뭐라고 썼어요?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약에서도 죽은 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낙원이라 일컫는 곳 또는 뭐죠?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 의인들이 있을 축복의 장소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역에서 사도행전 2장, 또 계시록 20장 등등을 이제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영역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들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사망과 하데스, 즉 음부도, 우리말에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도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의 중간 영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의 장소로서의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부, 중간 영역이 중간 상태가 있는데 그 중간 상태의 성질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자는 어디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음부에 갔는데 그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뜨겁다라고 하셨죠. 뜨겁다. 그것이 이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서 그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큰 불꽃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평강하고 기쁨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제 주님이 묘사하셨죠. 비유지만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2장 9절을 보게 되면 386페이지 2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이라. 심판날까지 붙들어 주실 때에 불의한 자는 계속되는 형벌 아래 두시게 되신다. 경건한 자는 모든 시험에서 경건을 붙드신다. 이런 식의 말로서 중간상태적인 암시를 분명히 나눠놓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가 악인이, 이렇게 이제 악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을 벗삼아 살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바로 이 상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생명은 계속돼가는 거예요. 영혼은, 몸은 썩지만 죽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기능이 멈춰질 뿐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기능이 끝났다. 육체의 기능이 끝나,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의 그릇으로 육체를 사용하여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의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뇌라는 것이죠. 뇌를 통해서 우리 정신적 작용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정신적 작용이 끝까지 심장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다. 뭐 심장 이식 수술했는데 전심장을 가진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그 심장 이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심장 소유자의 그 습관이 이 사람에게 새롭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심장의 정신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뇌에 있을 것이라고 믿죠. 뇌에 있을 것이라. 근데 뇌의 기능이 멈춰지고 육체가 썩으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 작용을 기초로 하여 생명의 기능성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인가? 그것이죠.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적 작용을 일으킨 것은 육체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육체란 틀 속에 있는 그 생화학적 물리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신적 기능이 우리에게 활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물리성을 떠난 물질이 아닌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본질 본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의식 상태로 결국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영원한 최후의 심판 앞에서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전이라도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자는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걸로 바로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지, 육체가 사는 우리 눈에는 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체를 땅에 묻고 화장해야 되고, 그러면 존재가 지워지지만, 그러나 막상 그 죽은 당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간 상태라 있는 그 상태로 삶의 처소가 바뀌어버리는데, 그것은 100년이고 만년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바로 간다니까요.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참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복됨이 그대로 죽는 그 순간에 결정적이며 확연하게 드러나고 맛을 보게 되어지죠. 신작의 중간상태. 그래서 신작에서는 어떤가라고 이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강도에 하신 말씀 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 319페이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나의 소망은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미니 이것이 그것이 더욱 좋기 때문이라. 나의 소망 떠나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육체 죽음 이후에 바로 연속되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을 것이다 하신 나와 함께와 결국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 라고 물어본다면 낙원이죠. 어떻게 알아? 누가 23장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면 5장 고린도 후서 5장 290페이지 1절 같이 읽으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너지면 그건 뭐죠? 죽음을 맛보면,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곧 주의 나라, 주의 낙원에 이를 것이라. 그리고 신작에서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즉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이전까지 있어질 우리의 복락 상태를 이렇게 암시해놨죠. 자, 3쪽 맨 밑에 써놓은 글 밑에 4쪽부터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시적인 존재가 아닌 영원 무궁한 하늘의 영광을 입은 존재로 바뀌게 된다. 비록 부활하여 완성될 때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죽음의 순간에서 부활로 또 부활에서 영원한 영화의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시작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란 죽음으로서 시작이 되는 영원히 누리는 축복의 상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가리킨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원근 통식법이라는 게 있었죠? 첫째는 직접적 영화를 뭐가 되죠? 영원히 누리는 축복의 상태예요. 더 나아가서 뭐죠? 부활을 입어 천국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그런 것은 결국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뭐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뭐죠? 주의 낙원에 이른다. 몸의 부활은 못 입고 있지만 영원의 상태로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주께서 부활의 몸을 입히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할 그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동적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순종을 할 때 죄와 싸워 이기는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는 실제성을 경험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통치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우리가 드러나요. 죄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자녀의 삶의 특성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삶의 순종이라 해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능성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성이죠. 그 통치성이 이미 임한 통치성이 죽은 자가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고 말할 때 천국 간다는 말은 것은 중간 상태의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뭐죠? 부활 상태를 생활 새 땅의 나라까지 포괄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쓸 때 천국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어차피 가는 천국 이 땅에서는 뭐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제 반발하고 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성화적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누림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아무렇게 살다가 그러면 천국 가면 된단 말이냐 이게 도피적이며 피안의 세계로 달려가는 어떤 그런 그 신앙의 그 탈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천국 간다 말을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한 대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쓴다면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 4페이지 결론 1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인간은 죽은 후에 죽은 자들의 영에 들어간다. 2. 그 상태는 결코 잠자거나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다. 3. 악인들은 이 중간 상태에서 이미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사망이 저희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과 영화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항 육체 부활 부분을 보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중간 상태 이후에 육체가 부활하겠는가? 이게 문제죠. 자, 우리는 좀 조금씩 전진해가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부활 상태의 중간 상태를 설명했어요. 이제 그럼 육체 부활의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육체 부활을 구약에도 부활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가? 시편 16편이 가장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죠.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시편 16편의 10절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쓴 거.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 음부에 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데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음부에 갈 것이나 음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죠. 다시 생명을 받을 것임을 지금 알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대꾸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되는 부활을 예언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곧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자신이 또한 부활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논리적인 한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언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의 1차적 적용은 누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것이 2차적으로 그러므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이지만 다윗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므로 자신에게 적용되어진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이렇게 표현해서 이 10절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의 개념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멋지게 하냐, 그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하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시편 16편을 읽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윗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성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영광을 노래했다라고 해석을 끌어낼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끌어내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나를 못 믿기거든 베드로 사도의 말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께서 요엘서의 성취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자들에게 이 사건이 방언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놀라운 사건이 이게 다시 무슨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구속사적 맥락인데 자 그것이 그 중에 이제 그 구속사적 맥락 속에 중심점이 어디 있는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 30절 나와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아,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고 사무엘하 7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속에 내가 너의 후손을 영영히 왕의 통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31절 같이 읽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여기서 10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누가? 사도 베드로께서. 그러므로 뭘 말하는 것이에요? 미리 보았다. 미리 보았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았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았다. 그리하여 저가 음부의 보냄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였는데, 과연 32절 같이 읽으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일의 증인이 아니냐. 그러므로 시편 16편은 결국 예언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시가 동시에 시편에 쓴 사람이 나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누구에 적용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성도의 부활을 구약에서도 이미 알고 예언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에 가보게도도 기록되기를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사명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에 멸하사 그 모든 기업을 멸절하실 것이냐.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26장에도 신자의 부활이 암시적으로 나와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구별을 해놨어요. 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255페이지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한 구별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에도 곳곳에 부활에 대한 암시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하죠.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니까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신자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15장, 골로새 1장, 로마서 8장 등등등등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과 어떤 관련성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로마서 8장을 가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6장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실체적 근거예요. 우리 부활의 실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죽었는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들 작정하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실체적 근거에 기초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역사하시는 그 능으로 말며 우리가 부활케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말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분명한 설명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에 가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같이 읽으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 이미 썩어져 버렸죠. 그런데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다시 입히시니 마치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될 때는 이전의 몸을 가진 것과 비교할 때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로 바뀐 것이 아니고 중간 상태가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런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가게는 더 뚜렷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노라. 계속 대조가 나타나죠. 네, 거기까지. 자, 대조 첫 번째 뭐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니까 부패와 부패되지 않음의 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욕됨과 영광스러운 것, 수치를 받고 한 것과 죄로 인해 수치받는 거죠. 죄 세력에 끌려다니는 비굴하고 상처받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수치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거룩의 영광에 초대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약함과 강함,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아니고 자연주의 육체와 영의 몸, 영의 영적 육체로 비교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결국 이제 경험은 지금의 몸은 육의 몸이라 하면 이 육의 몸의 뜻은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는 물질의 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몸, 그런 뜻이 육의 몸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신령한 몸은 어떻게 뭐가 됩니까? 물질이 아닌 뭐가 돼요? 비물질의 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는다고 했을 때 지금의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생각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육체를 보이실 때 만져봐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물질성을 갖고 있어요? 비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부활한 우리 몸도 무엇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차원이 3차원이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를 주님께서 주실 것인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인간의 삶의 환경적 구조가 뭐 3차원적이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살아가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늘보고 같은 물질과 같은 물질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구조가 바뀐다면 몸을 갖고 있되 그 몸의 성질이 어떠한 성질일 것인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같은 것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유보성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영혼과 몸을 나눴을 때에 영혼이 영적이다라는 것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를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그 부활된 몸도 영혼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몸일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일단 뭡니까? 약간의 유보성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질의 몸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는 물질과 비물질의 몸의 대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다른 측면은 뭐냐면 죄에 따라 사는 몸과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사는 몸으로서의 대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을 사랑한다. 로마서 7장에서 그때 육체의 법이란 건 뭐죠? 사망의 법이니 뭐죠?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르쳐서 육체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령한 법이요 생명 법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생명의 법이요 신령한 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국은 대조점에 있어서 육의 몸과 영의 몸, 자연주의 육체와 영적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육체라는 것은 신령한 의미에서의 영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육체도 육체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육체다. 예수님의 부활 육체는 물질적 신체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더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이라. 신령한 육체도 육체적이다. 왜냐하면 혼동하지 말아야겠다. 신령하다는 말이 비물질적이거나 또는 비신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결국 영혼을 기능케 하는 어떤 신체성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고린도 2장에 보게 되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장에 보게 되면 14절과 15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15절 신령한 자의 대조의 의미대로, 그렇죠? 여기서 대조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의 법과 그다음에 세상의 죄된 법을 따라가는 그 두 가지 개념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15절의 말도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뭐냐면 부활한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입을 때는 결국 죄가 없는 영화적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영화의 거룩한 상태로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특성을 갖게 되어진다.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과는 달리 그때는 몸을 새로 입지만 하나의 의의 법대에 충만한 곳에 살기 때문에 그걸 대조하여 육체 자연적 몸과 육의 몸과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양식의 대조 그 밑에 보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부활한 이후에는 육체의 몸과 부활한다면 그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좀 다른 듯한 암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을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가 간다 안 간다?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부활 때는 22장 30절 말씀 38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봐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에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죠. 거기 가서는 당신의 지긋지긋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된다. 혼인의 신성함 때문에 내가 엉겹결에 당신에게 취하여 결혼하여 평생의 멍해로 살고 살지만 그곳에 가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니 실수도 없을 것이요. 당신이 나를 붙들려도 세상 붙들 수가 없어. 나는 자유의 몸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자, 부활한 몸을 입고 사는데 십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면 어떡하죠? 심심해서 외롭고 섭섭해서 어떻게 살죠? 아, 못 살 것 같잖아요. 그죠? 못 살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궁금해요. 근데 십과 장가 간다는 말이 이 땅에 사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생식의 기능성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결혼의 혼인의 신성함을 통해서 생식의 과정을 그 가운데 주셨고 그러므로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혼인은 굉장히 성결한 것이요 귀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과정 그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혼인을 하는 그 과정에 누려지는 관계성의 특성이 있어요. 그 관계성 특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요, 아무리 가까운 교우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내와 남편과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의 이 가까움은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투명성과 일치성과 하나됨. 오직 하면 그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둘이 합하여 몸이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몸이 하나 된다고 표현할 만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치성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극상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죄로 인하여 나눠지고 갈등하고 분리될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서의 그것을 남겨두고 또 이상적으로 제시하신 것이고, 또 가장 근원적으로 죄 있기 전에 창조 때도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기 전 이 혼인 관계에서 주신 하나의 비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별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심의 영광된 모습을 반영시키신 창조의 뜻이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서로 구별된 상태로 있는 셈에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하나됨에 이 나눠 떨어져 있으나 구별되나 하나됨에 이 극치의 이 조화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성에 들여지도록 하나님 원리적으로 창조 때 그 안에 반영시키신 것이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두 번째,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타락 이후에는 결국은 혼인 관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반영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반석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이 관계성, 그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성에 대한 연합과 일치성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일은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건 뭐 굉장한 일이에요. 그 부부싸움은 자주 하지 말아야겠다. 해도 이 원리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겠다. 분명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아끼며 살아라. 살아라. 아, 그런데 그 관계를 그런 의미로 주신 바 된 시집가고 장가가다는 혼인의 그 아름다운 그 제도가 새것의 땅에는 없대요. 부활한 데는 없대요. 어떡하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없대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주께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많이 허락될 수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그 누림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되심,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그 특별한 영적 반영이 천국에 이르면 모두에게 함께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에게 함께 누려져요.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영광의 교통이 신자인 자들에게 모두 함께 늘어져요. 여기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상에 편할 것 같은 그 사람도 그곳에 가게 되면 마치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로서만 누려줘야 될 특별한 이 관계의 그 특성의 아름다운 교통을 상상도 못하죠. 이 땅에서 그 사람과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을 그곳에 가게 되면 하게 된다니까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데 할 수 있게끔 되어져 버려서 기쁨으로 하게 되죠. 아무거나 없이 그게 되어져. 그래서 온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퉁퉁퉁대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 괜찮아요. 주께서 그거를 영광의 나라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그 인생의 짐들은 죄의 짐이고 죄의 짐은 상대로부터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것 때문에 피차 간에 같이 되어진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라진 상태에 있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의미가 한 가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생식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생활과 새 땅 속에서는 생육의 과정을 통하여 생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하는 일의 명령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뭐예요? 생식의 과정을 통한 부부의 결합이라는 제도성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감이 없다고 주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질문. 남자와 여자 차이는 있을까요? 없어요? 한경자 권사님 강하게 고개를 흔드셨어요. 저렇게 강하게 흔드는 건 내가 처음 봐요. 만약 있다고 그러면 어쩌시려고? 없어요? 아,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도 없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중성? 어, 끔찍해. 중성? 중성? 그럼 몸의 부활을 어떻게 입어요? 아, 기대가 만만하네요. 아, 난 지금은 여자로서 한을 품고 살았지만 몸의 부활일 땐 여성도 아니요 남성도 아니요 모든 성차별을 극복한 이 페미니스트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라 못짠하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중성이야. 한경자 권사님 중성으로 부활하실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구별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성구별은 이건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몸의 부활을 너희가 있는 그대로 볼 것이요 주께 자신을 부활해 보이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이 불연속성 또는 비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연속성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아마도 성구별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다시 말해 성구별이란 것이 반드시 어떤 거예요? 생식을 통한 생육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또는 뭐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때문에 그 어떤 관계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다른 목적과 의미로 성구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라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며 결혼하고 사는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으로 성의 그 특성이 사라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아니죠. 성의 특성을 갖고 성의 특성 안에서 다양한 독특성 남성이 갖지 못한 여성의 특성 여성이 갖지 못한 남성의 특성 이것들 다양하게 발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을 구별해 두신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목적 생식 외에 다른 어떤 뜻도 있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몸을 해부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만드시더라도 그것이 생식이 필요성이 없을지라도 다른 의미로서 성 구별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할 수 있죠. 그 성구별할 때 몸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오늘날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몸을 입을지는 그것도 사실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구별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지 않는 말의 의미는 아까 설명했던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의미가 이미 완성됐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성구별까지 없다는 말까지는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간 해석이라 그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부활에 관한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있다고 보이는 점이 더 타당성 있지 않겠냐라는 것도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부활 육체에서 아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삶 부활한 육체의 몸을 입고 가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질이 거두어진 거룩한 상태가 부활 육체가 살아갈 삶의 양식이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분명하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살아갈 부활 육체의 가운데 삶의 양식이 그와 같으므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삶의 양식의 특성은 안죠. 그래서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차 한잔 하시고요.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최후의 심판을 보십시다.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주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재림은 우리가 미리 살펴봤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무엇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부터 살펴보죠. 첫째, 1페이지 보게 되면 오늘 나눈 핸드아웃에 여러분 안식교 알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 밤부터 예배드리죠.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가, 주일 낮까지가, 그 다음,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의 시작인데, 이들은 이제 상당히 다른 이제 이단 종파에 비해서 건전성이 눈에 많이 보이죠. 생활의 그 절제성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성, 도덕성들이 또 교리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다른 이단 종파에 비해서는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비해서는 뭐 한결 낫죠.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를 개신교의 정통 종파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는 이제 결국 그 건강 조소법을 그들에게 설교했던 그 계시자 예언자 그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이트가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지침돌을 많이 놔요. 그리고 그 성경 해석 자체에 임의성이 좀 있어서 결국 그로 인한 교리적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많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좀 불안해요. 겉보 모르면 모를수록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를 이렇게 혹시 관심 있게 자꾸 따라다니지 마세요. 자, 어쨌건 안식교에서도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합니다. 안식교 최후의 심판 세 가지예요. 하나는 조사 심판이 있고, 천국의 하늘나라 천년기 심판이 있고, 마지막은 실행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누가 구원받을지 못할 자인가를 조사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이에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직전. 재림 직전에 조사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눠버리는 조사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천년왕국을 하늘에서 누려요. 하늘에서 누리는 천년, 하늘에서 있는 천년왕국 동안에 데리고 간 영혼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은 뭐냐면 그 심판, 땅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멸망을 받는 측면에서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지 재림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실행 심판이라 해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심판을 나눕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 천국에서 천년기 심판, 그리고 밑에서의 실행 심판, 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7일 안식교에서만 좀 우리가 말하는 최후 심판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자체로 뭐죠? 최후 심판은 심판을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나누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설명한 것이죠. 잘못된 교리다. 두 번째 단락 나와 있죠. 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 1. 최후 심판은 왜 필요하나? 제7일 안식교. 그다음 그러나 보통.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교리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최후의 심판에 들어와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날은 조사의 날이 아니라 선고와 집행의 날임을 생각하자. 우리가 따로 조사받는 것, 이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양과 염소가 나눠진 상태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의인과 악인에게 미쳐진 심판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되어지죠. 다르게 되어져요. 자,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며, 자신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되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원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저주를 하게 될 것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어떠하신가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주권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울려나오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원수의 백성들은 자신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심판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나, 같이 읽으면, 각 사람이 살았던 삶의 질에 따라서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자, 각 사람이 살았던 삶의 질에 따라 어떤 보상과 형벌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심으로 각 사람이 영원토록 지내야 할 장소를 정하여 주신다. 그것이 영생의 새 땅이든지 영벌의 죽음의 땅이든지. 영벌의 죽음의 땅을 가리켜서 지옥이라 일컫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의 장소고 영생의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거는 각각 사람이 살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거죠. 나눠진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처소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으나 그날이 되어지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최후 심판은 언제 있게 되어지는가? 같이 읽으면 현세대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인한 대부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재판장은 누구냐? 최후 심판할 때 재판장은 첫째, 아니 너 댁에서 찾아보세요. 댁에서 좀 시간이 없어요. 1페이지 맨 밑에 3 재판장은 누구인가? 가 로마서 14장 10절을 읽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장은 재판장은 누가 되죠?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그런데 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심판 재판장이신데 그런데 나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이 또한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기도 하세요. 그 여러분 이 페이지 맨 위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었습니까? 찾았습니까? 같이 읽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의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결국은 재판장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 전서를 열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전서 6장을 가보면 6장 자 2절 3절 같이 읽으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 성도의 권세가 나타나 있죠. 이 권세를 천사를 판단할 정도까지 된다고 3절이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와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누구도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가 심판하는 자리 속에서 자신이 재판장인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심판의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악을 향한 심판 속에는 간접적 재판의 자리에 통치 권세에 임하게 되는 역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간접적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가보게 되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 해서 결국 천사들의 역할도 나와요. 근데 그것은 다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결국 이제 천사들이나 성도들은 재판을 하심의 자리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재판자로 사역을 돕는 수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사람은 누군가? 2페이지 4번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읽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또 유다서 6장에 가게 되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의 제1대상은 누구죠? 사탄이요 마귀요 그들과 함께한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제1 심판의 제1대상이죠. 근데 로마서 2장과 5장 6절을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돼. 각 사람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각 사람 속에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포함하죠. 포함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가보면 열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으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 물은 대소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포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반대하여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여기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로서의 죽은 자들을 말한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일반적인 해석은 12절에 최후의 심판 앞에 신자도 불신자도 다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서 신자에게 주는 심판의 의미와 불신에게 주는 심판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최후의 심판하는 자리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모든 죽은 자가 다 서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시록 20장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이 1.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20장의 맥락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13절에 내려가니까 12절 끝에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고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 했죠.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최후의 심판 죽은 자들이 받을 결과가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했으므로 여기 말하는 12절 13절에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자 쓰는 그 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절 13절의 말씀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13절에 14절에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준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책을 편 이유가 기록되지 않은 자만을 찾기 위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책병은 생명책 기록된 자는 기록된 대로 아닌 자는 아닌 자로 다 적용되게 된 핀 것이라고 해석하면 12절의 이 내용은 뭐예요? 물론돼서 모든 죽은 자들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건 악인이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14절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악인을 추려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은 그렇다 칠 때 고린도후서 5장에 가게 되면 5장 9절과 10절을 가게 되면 9절과 10절 같이 읽으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단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단 앞에 들어 각각 서게 될 우리 가운데 9절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도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이 되죠. 그러므로 결국 성도들도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다른 의미로 악인들만 다른 의미로 서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은 계속 20장 앞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심판받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오. 심판받는 내용이 무엇인가? 너는 오. 첫째, 무엇 심판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금방 읽거든. 그 부분을 보세요. 금방 보세요. 그 5장 보면은 뭐예요?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이죠. 선악간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삶 중에 행했던 모든 말과 행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4장 5절, 전 4장 5절 가보세요. 고린도서 4장 5절 앞에 4장 5절 가보게 되면 4장 5절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뭘 또 나타내신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있을 것이라? 칭찬이 있을 것이라. 잘 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주께서 드러내신다.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요,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한데 안에서 보니 주께서 인정하지 못할 뭐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며 드러낸 자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길거리 어귀에서는 하였으나 골방 기도는 없는 사람들, 종교적 위선과 외식이, 위선과 외식은 감추어진 것들 통해서 외신과 위식이 드러나죠. 그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 아니라 마음의 숨은 뜻과 동기까지도 다 드러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 고린도서 3장 10절과 15절 말씀 속에 보면 공력의 얘기 나와요. 공력. 공력.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자 공력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세우면 공력이 각각 나타날 것인데, 공력이 불로 나타날 경우 어떤 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되고 어떤 자는 공력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고린도 3장 10절 15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볼 때 결국은 신자들까지도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연약한 부분의 삶의 동기와 뜻들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밝히 보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자는 불 가운데서 어떤 자는 공력이 그들에 있고 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최후의 심판대 자리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수치감과 이런 것을 무엇을 다 보이시니까 보이신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속에서 주의 은혜로 그런 불구하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전통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이 페이지 밑에, 하지만 그 별표 밑에 같이 읽어보면, 하지만 모든 신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망각의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고들 말하지 않는가. 그러세요. 하나님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하셨고 그걸 바다 저 깊은 곳에 집어넣으셔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해석했던 부분은 초의 심판 앞에서 신자가 받는 이런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하잖아요. 없으면 좋겠잖아요. 없기를 원하죠. 없기를 원하죠. 자, 근데 그 다음 설명을 보죠.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임. 심판날에 모든 신자의 죄들도 다 드러나겠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님. 하지만 신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이미 이날에 드러날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들이기 때문임. 다만 이날에 드러날 것임을 생각하며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이다. 성화적인 요구와 명령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에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이시는데, 다 기억하시는데, 신자들의 경우는 평생에 있는 동안에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한 착한 일만 드러내신다. 그리고 악인들은 온갖 일을 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어도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일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의 삶도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신자들 가운데서 착한 일만 찾아내면 드러날 일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지요. 다 드러나는데 그 모든 드러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이미 뭐예요? 지워진 일로 드러나요. 용서받은 일로 드러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내가 이 땅에서 깨닫는 것 이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주께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려운 언제 여러분이 그걸 가장 극렬하게 느낄까요? 세상 사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정말 그걸 더 크게 느낄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날 노래했지만 그가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비로소 보인 참의 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절정으로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은혜에 대한 각성이 높아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자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이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죄인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요, 성령의 역사와 내주에 부르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의 감사가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육적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용서와 은혜 베푸심과 감동 주심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은 것에서는 우리가 감사가 훨씬 덜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가 의식 가운데 삶을 끝나게 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어질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도대체 얼만큼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이 100이면 100을 아는가. 10도 모를 수 있죠. 10도 모를 수 있죠. 평생의 인생의 기간이 삶의 기반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어떤 자는 깊이 알고 바울 같은 사람은 깊이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적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수록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까지 나올 만큼 자신의 아픈 부분을 적절히 보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전율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다 보이실 때, 그리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선언받고 이미 아는 그 순간,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그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새롭게 몰랐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요 이미 주어진 자리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적절히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안 보였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죠? 은혜의 크심을 알아가게 되는 일종의 뭐죠? 부르심과 교훈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내리심이 바로 최후 심판 앞에서조차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나타내 보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 앞에 성도는 사랑의 극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두려울 바가 아니요, 걱정할 바 아니요, 저할 바가 아니라. 12시 4분이에요. 그런데 진도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약속이 돼 있으시거나 급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고요. 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형편 되시면 조금 더 남아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심판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3페이지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첫째,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자 보세요. 아직 찾지 말고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16장에 나오는 게 뭐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 속에서 음부에 갔던 부자가 자기를 보내달라 또는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럴 것 없다. 죽은 자 살아나도 회개치 않을 것처럼 말하죠. 이 그럴 것 없다.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죠? 선지자 모세 율법이 그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하실 그 기준이 뭐라는 것이에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쓸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몰라서 우리가 못했습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 첫째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 속에 그 기준이 있다. 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스도의 뜻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 행실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평생 동안 사랑에 충만하기를. 다른 은사 구하실 거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얘기했지만 사랑의 충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하세요. 사랑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아가시며 사랑 가운데 채워가세요. 여러분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 지식은 지식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썩어진 것들이에요. 지식 자체는 아무 지식 자체가 있게 되어지면 위선과 외식만 났습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드러나시게 될 유일한 기준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그다음 세 번째 로마서 2장에 보면 만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구약 성도가 아닌 신약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양심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에 설명합니다. 양심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대 기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미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페이지 6번 그 밑에 정리된 부분을 같이 읽으면 요컨대 사람은 그들이 받지 못한 계시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시의 빛의 근거에서 판단받게 된다. 많은 특권을 가졌던 자들은 많은 책임을 갖게 될 것이요 적은 특권을 받은 자들은 적은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상급은 있는가? 있습니다. 상급은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은 공로가 아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63항을 같이 읽읍시다. 이 상급은 공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은 그 노력한 가치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주시는데 그 상급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은 뭐냐면 박탈감과 소유자의 갈등 구조로 나오는 상급의 내용이 아니고 그건 이 땅에서 말하는 상급이잖아요. 대가잖아요. 대가로 받는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급이란 건 뭐죠? 상급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의 내용은 뭐냐면 다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면 더욱 음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더욱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왕국의 축복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바친 사람은 절반만 바친 사람보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된다. 이러듯이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기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됨이 바로 헌신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헌신 봉사는 몸의 봉사뿐 아니라 내면적 영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 내가 얼만큼 충성되이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내적 영적으로 주의 계명에 따라 내가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건의 마치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누리시는 상급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경건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그 자기 삶을 빚어간 사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주 앞에 헌신한 성도도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천국과 마찬가지인데 다 똑같이 행복한 나라인데 열심히 살 거 뭐 있나? 이래도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은 용납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말씀대로 자기 안에 적용하여 그걸 충만히 드러내고 헌신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그 내면의 주와 교통하는 은혜의 경건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규모가 커요. 비교가 안 돼 커요. 천국 가면 서로 우리가 다릅니다. 지금 차이가 안 나죠.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서로 비교가 잘 모르겠죠. 뭐 말 안고 있으면 뭐 그 젠체하면 뭐예요. 꽤나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외식과 위선이 없지요. 외식과 위선이 없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알아가는 그 경건의 하나님과 교통의 규모의 깊이가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다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기쁨의 성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성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새로운 새 땅 속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충만성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도움되고 그것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행할 일들이에요. 그 확장돼 가는데 어떤 이는 이만큼 알고 어떤 이는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 누림이 각각 달라요. 누림이 달라요. 그 누림이 다름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사랑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애쓰나 죽은 다음에는 끝 다시 출발선에서 똑같이 하늘날 똑같이 착착 쓴 다음에 지금부터 똑같이 시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주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주신받은 경건의 규모와 하나님 나라의 그 교통의 그 기쁨의 질적 측면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연장돼 갑니다. 그걸면서 그런 맥락에서 주를 사랑하고 헌신한 자에게 주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 영원한 형벌의 잘못된 교리는 이러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냐면 그건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 없다든가 또는 뭐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이라든가 이런 소리는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읽어보고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4페이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옥의 실제성과 지옥의 무서움을 가장 많이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지옥의 사실적 묘사, 지옥에 대한 실제성에 대한 강한 확신에 대한 경고, 그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토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죄의 무서움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인용되어 있는 게헨나와 지옥불 그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3번을 봅시다. 3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그대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책의 쓰라린 고통과 자기 저주와 증오가 있고 그러나 뭐는 없냐면 가로 열고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회개합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자책과 후회는 불신자도 합니다. 신자는 회개합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죄를 돌이켜 죄를 미워하며 하나의 법으로 사랑하여 하나의 법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과 행위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자만이 죄를 미워합니다. 신자만이 자책과 후회가 아니요 죄를 미워하며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일의 가능성은 불신자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그 자리 속에서 찾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5페이지 지옥의 장소성. 지옥이 땅속 저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쳐서 악인들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악인들이 갈 처소가 있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처소라는 것은 장소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옥, 지구 땅속 어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장소성은 인정되나 어딘지는 모른다. 새로운 땅. 1. 새 땅은 현재 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가? 현재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가? 해석이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이 땅이 현재의 창조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창조를 가운데서 죄의 요소를 다 씻으시고 새롭게 그것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창조를 주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견해, 현재의 창조를 완전히 없애시고 새롭게 세상을 지으신다는 것은 연속성이 끊어진 것이고 현재의 창조 질서 속에서 죄된 것을 걷어내시고 깨끗이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터져준다는 것은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새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연속성이 있는가 불연속성인가 일 때 대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연속성을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요소를 다 나번 새로운 우주는 현재 우주가 완전히 새롭고 정화된 상태라는 견해로서의 연속성 측면을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새 몸을 입듯이 몸을 갖되 새 몸을 갖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서 죄의 정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 땅의 아름다움을 계속 21장의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게 옳다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 새 땅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21장 새 땅의 아름다움이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같이 읽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악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새 땅의 아름다움은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사라진 것들을 의미할 것이라.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사라지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순수하고 거룩하며 정화된 상태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땅의 아름다움은 계시록 21장 22절 27절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5페이지에 핸드루스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쓰는 말이 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는 제목에 나온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세상 생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 존재를 자유케 하는데 고혼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은 새 땅에 그대로 유지 보존될 것이라. 그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께서 빚으신 아름다운 것들은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들은 장차 영원한 새 땅에서도 그 가치가 보존될 것이며 진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과 그 행한 가치들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22장 1절과 5절 말씀 자 같이 읽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단 말은 영광의 새 생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희와 특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벨탑 쌓는 것이 아니요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날의 복됨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복됨을 주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영원에 작정하셔서 지금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잘 깨달아 아셔서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 그 복의 환희를 우리가 마음껏 깨닫고 그러므로 그 환희 속에서 이 땅의 삶이 누리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됨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이 시간에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함께 나와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은혜의 적기를 소망했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의 신앙의 순례 끝까지 올 때까지 부어주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